사무엘상 4장 5절부터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해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훤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크게 타락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패한 이유를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배라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방법과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거짓 예배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번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멋대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성물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전쟁을 이기게 해줄 부적, 수호신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기들 멋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므로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면 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대로 실로로부터 실로에 있던 성막으로부터 언약궤가 옮겨져 이스라엘 진으로 도착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으로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제사장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오자 이스라엘의 진에 마침내 도착하자 이스라엘의 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만 명의 군사들이 언약궤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땅이 울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지금의 교회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그 분위기에 우리가 압도되고 마음이 흥분되고 엄청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헛된 거짓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 열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어디에 갖다 놓았죠? 성막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이었던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즉, 이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언약궤를 옮겨올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죄악을 가진 자가 대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무조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 정도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어오는 5장부터 보면은요, 이 언약궤를 임의대로 만진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이제 뺏긴 후에 블레셋 땅에 큰 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악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의도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진까지 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실로에서부터 무사히 언약궤를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의도로 자기들의 우상처럼 삼으려고 언약궤를 옮겨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오기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시기는 왔지만 언약궤가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이용하려고 했던 거짓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치시기 위한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다른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오자 땅이 울리도록 환호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함께 오신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땅이 울리도록 이스라엘을 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다음 주일에 살펴볼 거예요.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었던, 자기들이 예배하며 섬겼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수도 없이 우리 멤버십 공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이에요. 그 날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주여 주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환호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며 나와 주님이 그들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실 거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중 우리가 분명히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분별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거짓 믿음과 거짓 예배에는 없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도 증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죠. 뭐가 없었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란 무엇의 증거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 올바른 관계와 교제의 증거가 회개입니다.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으면 회개와 믿음이 따라옵니다. 순종까지. 회개가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던 자들의 모습은 누구였나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던 창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회개도 은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그 환호하는 큰 소리의 외침으로 인해 땅에 울렸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들이요. 잠깐 두려워했습니다. 아,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가 보다. 잠깐 두려워하였다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쳐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크게 승리를 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Verse 7 and through 9.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거짓 믿음과 거짓 예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이런 거짓 예배에서 나오는 죄인들의 외침은 아무리 땅에 울릴지라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거짓 예배는. 아니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배의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말씀하시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금방 알아차렸죠. 자기 군사들에게 야 너희가 대장부처럼 싸우라고 명하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더 크게 무찌릅니다. 거짓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대장부처럼 싸우니까 물리쳐. 그래서 땅이 울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그런데 사무엘서 7장으로 가면은요, 오늘 본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나와요.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 Samuel chapter 7, verse 10.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오면 모든 현실이 바뀌고 회복되는 시기가 찾아와요.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 사사로 세워지냐 하면 사무엘이 세워져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사무엘서 7장이 뭘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큰 우레를 발하시며 하나님이 땅을 울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땅을 울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며 땅을 울리십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패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보다 더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7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막으시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였더라. 더 크게 블레셋이 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울리시니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는가?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회개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조차도 깨어있지 않고 졸거나 자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일 예배겠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패배가 세 가지 현실로 나타나요. 10절에서 1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verse 10 through 11, chapter 4, verse 7에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배 현실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사 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이 그저 전쟁에 지고 진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선포하신 심판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엘리마저도 이 소식을 듣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엘리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결국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엘리와 그 집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왜 가장 큰 심판이었을까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당시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언약 저주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도 이렇게 끝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은 타락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타락한 사사시대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를 마지막으로 하는 사사시대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을 보여주시는 내용도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죄악 세상의 역사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똑같이 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도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날에도 교회는 많아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찬송 소리는 땅을 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가 교회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환호하며 나올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뜻인가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너는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지 않았다. 그저 종교 생활을 했다. 이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거짓 예배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많아지는데 사단의 회가 되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진리의 문턱을 완전히 내려놔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내 떠나시고 우리는 다 진멸당하는 것으로 끝나도 사실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읽었던 시편 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셔야 했지만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세요. 심판과 구원의 두 면이 항상 구원 역사 속에 같이 나타납니다. 즉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같이 나타나 있듯이 구원 역사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스아의 죽음을 비느하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징으로 주신 것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함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일 될지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요. 이때에 이것이 표징이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는 여기서 끝나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어 엘리의 집을 멸하신 후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어 다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죠? 가깝게는 이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누가 세워지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요. 아니 선지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집을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 갑니다. 즉,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때에 어떤 시대가 찾아오죠? 왕국 시대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했나요? 사사시대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백성들도 또 똑같은 죄악으로 돌아가고요. 결국 또 똑같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들, 백성들이 다 함께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위한 우상과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우상과 미신적인 수호신으로 여겼죠? 언약궤였어요. 나중에 왕국시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전도 짓고 왕국시대에는 뭘 우상처럼 여겼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수호신처럼 여겼던 성전. 똑같은 우상 숭배의 예배였어요. 변하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 예배를 물리치고 그들을 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늘 자기들 편이여 자기들에게 복 주실 것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도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누가 포로로 끌려가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마저 완전히 끊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때, 아론의 족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으로 오시는 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고 중보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구절만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2 verse 4 and 5.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으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누구라고 하세요? 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서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도록.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굳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지만 또 누구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통해 저와 여러분을 충실한 천국 제사장으로 일으키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천국 제사장들이 돼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장됨도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가봇의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세워진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무너진 이스라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구하면 세상 복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셔야 하는 우상처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이용하는 수호신처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신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충실한 제사장, 아니 충실한 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엄청난 거를 뭐 이루라고 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로써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예배, 이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성도와 거짓성도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살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이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뭐 큰 걸 이뤄드리고 안 이뤄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날까지 우리 대오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 늘 회개하게 해주시고 늘 믿음으로 예수님 굳건히 붙들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속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와 믿음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견고한 집으로 예수님처럼 세우셨사오니 더욱 올바른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 이 세상 더욱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니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